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8월 3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좀 제가 기대했던 방송인데
저도요. 저 손 들고 저 들어가겠습니다. 이현 기자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잖아요.
SM에 따라주신 거
너무 뵙고 싶었다. SM도 SM이지만 이분을 뵙고 싶었다.
네. 지난 방송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네. 이제 6월 달에 OTT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 네. 총정리를 해주고 가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엔터 업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아예 엔터 산업 총정리를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현지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담당 이현지입니다.
와! 폭풍 같은 실적 시즌을 끝내고 네. 오셨군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러시군. 저는 사실 지난 방송을 듣동러로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근데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게 하나 있었죠. 그 저기 위버스 상품 가격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 이제 위버스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뭐 개별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냥 전체 가격만 얘기를 하고 이게 패키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서 좀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 뭐 작품 하나를 막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 이제 막 10개, 여러 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 얼마에 판다 이런 거라서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가입해서 결제하기 전까지는 러닝타임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미리 보기로만. 아, 네, 그렇죠. 네, 네.
역시나 아미분이 저희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이현지 연구원님과 함께 엔터산업 지형도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주요 엔터사들 최근 실적이랑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들어보고 제일 궁금했던 거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얘기.
그렇죠. 아, 궁금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또 엔터와 테크 영역이 좀 섞여 가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실적 얘기 잠깐 했는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엔터사들 중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간다.
누가 제일?
기침 좀 한다.
기침 좀 한다.
기침하면 엔터가 들썩인다. 약간 이런 데는 어딘지가 궁금해요.
사실 요새 엔터 4사가 모두 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잘 나간 곳은 YG랑 SM.
오, 그래요. 네. YG가 의외로
블랙핑크가
YG가 선전했어. 근데 네. YG가 2분기에 사실 활동한 아티스트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닝 초초초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악동뮤지션.
아, 악뮤나구나.
그렇죠. 이제 정말 다 좋은 아티스트신데 이제 네. 회사의 수익 실제로 기여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주요 큰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없었지만 네. 네, 실적이 정말 정말 잘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한 것보다 거의 3배 이상 실적이 잘 나왔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YG가 근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이익 체력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분기였었고요.
활동이 없어도 이 정도의 어닝이 나온다라는 거를 시장에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YG 밑에 YG 플러스라고 네. 그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2분기부터 하이브의 국내 음원 유통을 같이 담당하고요. 아. MD도 네, 만드는 곳이고 이제 여기에서의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콘텐츠,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잘 나오면은 사실 음반보다는 음원 쪽이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죠. 그리고 뭐 투자했던 YG 밑에 이제 YG 인베스트먼트라고 네. 뭐 투자도 하는데 거기서도 꽤 투자 수익이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저것 이렇게 다 갖다 붙였더니 정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실적에서 또 잘 나왔던 게 SM이죠. 네. SM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분기 NCT 드림이 굉장히 선전을 했죠.
맛 그건가요?
그쵸? 핫소스.
네, 핫소스. 네. 네, 그 맛으로 먼저 정규 앨범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헬로퓨처라고 또 리패키지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제 NCT 드림이 선전하면서 본업이 잘 나올 거란 거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SM이 항상 좀 문제점이 연결 자회사들 실적이 너무 변동성도 크고 항상 부진했기 때문에 좀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에서 그 자회사들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우려를 싹 씻었죠. 그래서 네, 2분기에 SM이 실적이 잘 나왔다.
SM 자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SM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버블을 하고 있는 디어유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어유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SMCNC라고 여기는 뭐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SM 아티스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제작사고요. 그리고 키이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배우 회사.
네, 맞아요. 그 키이스트가 이제 SM 연결 자회사로 들어오고요. 네, 그 밑에 뭐 드림메이커라고 공연을 전담으로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콘서트 가면 못 있는데요.
드림메이커 많이 아시죠? 공연 주관. 그죠, 네. 그죠.
네, 오콘 하면은 등장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드림메이커. 드림메이커도 있고, 이제 SM 재팬이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하는 자회사.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자회사가 많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본업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 이 자회사들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고 이래서 항상 연결로 봤을 때는 연결 영업이익은 많이 깎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 2분기에 확실히 자회사들이 실적을 증명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SM 그러면 YG 같은 경우는 좀 사업 구조가 탄탄해진 것 같고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적자를 탈출한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비결이었다.
네.
다른 회사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주요 다른 엔터사들은 어떤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이현지 연구원님 리포트를 먼저 찾아봤는데 그 실적 보고서에 나오는 아티스트 이름들이 이제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됐나 싶긴 하더라고요. 조금 낯선 아티스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궁금해요.
네. 회사별로 좀 어떤 아티스트는 어떤 사업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궁금한데 다른 회사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엔터사들이 원래 돈을 버는 거는 공연 수익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공연이 부재한 상황에서 엔터사들의 실적을 견인하는 건 아무래도 음반 판매 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브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BTS가 파워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BTS가 지난 6월 이틀 동안 온라인 팬미팅 소우주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동시 접속자가 133만 명이 몰렸고요.
동시 접속자 133만
명이 아니라요?
네.
우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만 명이어도 충격이에요.
그 서버가 되나?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 서버를 받칠 수 있는 서버가 있다는 게.
서버가 소우주인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콘서트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뭐 다른 엔터 3사들은 그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온라인 할 수 있는 그 공연 채널을 따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많이 떼거든요.
그게 네이버에서 하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 송출을 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도 이제 거기서 하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수수료를 덜 떼겠죠. 거의 안 떼겠죠. 네. 뭐 그래서 그때 이제 133만 명이 몰렸던 소우주로 공식적인 숫자는 안 나왔는데 제 추정하기로는 티켓 매출로만 350억 원 이상은 벌어들였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짜.
근데 이제 당연히 MD 매출은 별도겠죠?
그렇겠죠.
네. 그치 또 굿즈 사야죠.
그쵸.
정말 진짜 어나더 그러니까 숫자가
저희 사실 라이브 할 때 들어오는 숫자랑 비교하니까
100명대죠 저희는
130명
많이 들어오시면
130명
네. 130만이잖아요
진짜 완전 다른 차원이구나
진짜 월드클래스죠
이제 BTS는 BTS다 확실히
저 이걸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체감을 하시겠죠 정말 네. 월드클래스고요
네.
근데 사실 BTS가 굉장히 너무 월드클래스긴 한데 하이브에서 BTS를 제외하고도 그 밑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의외로 되게 탄탄해요. 세븐틴.
그쵸. 인기 많죠, 세븐틴.
아시죠?
매우 좋아합니다.
아주
네.
나이스죠.
네.
아주 나이스.
노래
나오지가
않아요.
노래도 많이
나오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세븐틴도 있고 이제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아, 네. 아, 잘 알죠. 잘 알죠.
아, 요새 조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셨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영해요.
너무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네. 탄탄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이때 초동 판매량이 140만 장.
140만 장. 요즘에 100만 장 넘게 팔리는 경우 거의 없죠?
사실 이제 요새 그 소비 자체가 음반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 100만 장까지 많이 이례적으로 많이 찍고 있긴 한데 이제 초동 140만 장이면 어느 정도냐면 방탄소년단이 1, 2, 3, 4위를 기록했고 이제 5위 다섯 번째로 세븐틴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초동 판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린 거죠.
그 회사로 보면 하이브가 1위부터 5위까지 다 한 거네요.
그렇죠. 다 초동. 먹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위를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때 약간 막간 TMI를 더하면 세븐틴이 그때 스텝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맞아요. 많이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만 장이 초동 판매를 기록했다는 거는 아, 이 그룹도 되게 팬덤이 탄탄하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고요.
대단하군요. 플래티스 잘 샀네요.
그렇죠. 완전 잘 샀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말고 하이브에서 좀 또 다른 수익원이 위버스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위버스가 뭐 다 아시다시피 입점되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안에서 뭐 MD를 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플랫폼인데요. 아티스트 비활동기에도 위버스를 통해서 계속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매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효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버스 얘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SM의 실적을 견인하는 아티스트로는 NCT가 있는데요. NCT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제가 BTS 올해 연간 앨범 판매량을 한 1000만 장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NCT는 890만 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가 굉장히 많이 팬덤 파워가 올라왔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기대된 아티스트는 최근에 넥스트 레벨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에스파.
에스파.
네.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죠.
광야를 찾아야죠.
그렇죠. 이제
에스파가 그 음원이 진짜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인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를 잘 쓴 게 이게 그 영화에 나왔던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네. 노래를 사서 이제 한국식으로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미국 사람들의 이 심장 박동에 비트에 좀 이렇게 뜨겁게 하는 음악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또 만드니까 한국에서도 잘 먹히고 미국에서도 잘 먹히고 이게 되게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완전 세대교체가 됐네요. SM도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SM도 플랫폼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어유라는 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디어유의 핵심 서비스는 버블입니다. 그래서 버블은 아티스트랑 이제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에는 SM 아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JYP, FNC 등 15개 회사의 164명의 아티스트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인당 이제 4,500원이고 넷플릭스처럼 월 정기 구독 결제로 이루어지고 지금 버블을 사용하는 구독자가 120만 명을 상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버블 서비스를 론칭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와.
네, 이번 1, 2분기 모두 영업이익률이 35% 수준. 굉장한 수익성을 자랑하죠. 이 디어유가 SM에서는 좀 알짜 사업부입니다.
네. 이제 팬덤 문화에서 그런 정기 결제라든지 플랫폼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MZ세대는 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돈이 뭐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즐기자. 돈 내고 더 당당하게 보자. 약간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엔터 회사의 플랫폼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JYP 최근에 네. 급부상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멤버들 구분은 잘.
저도요.
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집을 발매를 했는데 이게 선주문량이 93만 장을 기록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면 기존에 스키즈가 발매했던 앨범들이 3, 40만 장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팬덤이 확대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한 3일 정도? 발매한 지 3일 정도 됐는데 벌써 50만 장이 실제로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했었던 앨범 전체 판매량보다 지금 3일째 판매한 게 더 많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팬덤이 확대되고 만약에 스키즈가 100만 장 이상 앨범을 판매하게 되면은 JYP에서는 처음으로 밀리언셀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음반 판매는 대단치는 않았었나 보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좀 100만 장을 넘길 것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세대 교체가 확실히 더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적을 얘기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코로나19 요 국면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오히려 팬덤이 좀 커지는 그런 게 숫자로 보이나요?
막 사실 이제 팬덤이 뭐 얼마 정도다라고 이거를 숫자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든데 약간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음반 판매 아니면은 뭐 음원을 듣는 거 네. 그런 거 정도인데 좀 음반 판매가 좀 더 가시적으로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한 10만 장 정도 판매됐다면 팬데믹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뭘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계속 TV 보다가 아 이런 연예인도 있고 아이돌도 있네 하면서 점점 관심이 가면서 이게 음반 판매로 완전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NC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갑자기 올해 들어서 팍 인기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코로나19 효과가 팬덤을 확대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제 그냥 생각인데 콘서트 같은 걸 하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코로나19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영상 팬미팅? 밖에 없는데 영상 팬미팅 같은 게 이제 음원을 사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 아닌가요?
그래서 또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산다. 음반을 사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거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엔터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때문에 혹시나 음반 판매량이 많아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설도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코어 네. 팬덤이 더 화력이 강해졌다.
콘서트를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기자님이 되게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외 팬들은 사실 이런 팬미팅이나 뭐 팬사인을 오려면
그렇지.
비행기 티켓부터 구하고 그 앞에 숙소까지 구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대체되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집에서 봐도 되는 거잖아요.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진 거네요.
그럼 여기서 접근 이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당첨이 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갔다면 이제는 누구나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앨범을 많이 사고 앨범을 삼으로써 내가 널 이만큼 좋아해라는 걸 더 표출하는 그런 심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음반 수익이 중요하다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사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보시면 또 아실 수 있는데 앨범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버전이
그렇죠,
ABC 네, 포토북 버전 맞아요. ABC 뭐 주얼 버전 뭐 키트 되게 다양해요. 사실 앨범을 사는 이유는 뭐 응모권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포토카드 포카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앨범을 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널 좋아한다라는 걸 표출을 하는 거죠. 음반 판매에서.
JYP 그 일본 쪽은 거의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일본 쪽도 좀 수익이 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 니쥬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근데 일본에서의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JYP가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이게 순매출로 들어와요. 비용을 다 떼고 나서 진짜 찐 이익으로만 들어오는 구조라서 뭐 회사 자체 연결로 보면 이익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니쥬가 활동을 뭐 많이 못 해 기도 한데 그래도 그 4월 달에 발매한 앨범이 42만 장이 팔렸거든요. 이 정도면 일본에서 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활동을 잘 해서 회사 자체에서는 좀 수익성 기여가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YG는 네. 이제 블랙핑크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죠.
네.
네. 사실 YG는 이제 전통적으로 음원 강자인 회사예요. 음반보다는 음원 쪽에 좀 더 강한 회사인데요. 지금 블랙핑크가 솔로 앨범을 포함해서 유튜브 1억 뷰를 넘긴 영상이 무려 29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혼자서요? 아티스트 혼자서?
네. 전체 블랙핑크 아니면 각자 솔로 앨범 냈을 때 솔로 다 포함해서 29개나 1억 뷰를 넘긴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거의 모든 타이틀곡이 다.
맞아요.
맞아요. 뭐 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제니의 솔로 로 냈던 그 솔로라는 그
뮤직비디오는 솔로.
네, 맞아요. 그거. 그건 이제 7억 뷰를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네, 최대 정말 최초의 기록이죠. 7억 뷰까지 기록하는 거는. 네, 그래서 또 놀라운 게 지금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6,430만 명. 으로 이제 전체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지금 저스틴 비버가 1위거든요. 6,490만 명인데 그 뒤를 되게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우리나라 전 국민 숫자보다 많네요.
네. 정말 얼마나 글로벌 인기가 많은지 좀 체감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데뷔 5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브이라이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동시 접속자가 176만 명.
아까보다 더 많네요. 30만 명보다 더 많아요.
그쵸, 그쵸.
와.
엄청나죠?
네.
또 이제 9월 10일에 리사가 혼자 이제 솔로 앨범을 처음으로 내는데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저도 팔리사도. 엄청 기대돼요. 근데 진짜로 저는 그런 걸 살짝 심감한 게 블랙핑크의 리액션 비디오가 정말 많아요. 저 그것도 진짜 많이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블랙핑크의 노래나 뮤직비디오에 반응하는 것들을 또 그것도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궁금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뭐 하나 숟가락을 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액션이나 뭔가 오늘 방송을 블랙핑크로 뽑는다든지 제목을. 그렇군요. 네. 하이브 얘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들어보니까 이걸 여쭤봐도 되나 싶기는 한데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재개한다 어쩐다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빅히트 하이브를 투자 관점으로 보면 늘 나오는 말이 넥스트 방탄이 뭐냐, 방탄 말고 수익원이 뭐냐, 그게 이 회사의 약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을 분명히 구상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BTS라는 그룹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정말 가장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이거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수익화를 하는 회사가 하이브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올해만 이루어진 게 지금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1조 원에 인수를 했죠.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는.
네네. 네.
그래서 1조 원에 인수하고,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2천억 원에 양수를 했고, 그리고 YG 플러스에 이제 7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일부 사들였고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뭔가 좀 씨를 많이 뿌렸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해가 될 텐데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위버스 자체의 성장이랑 이제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한 효과입니다. 이게 위버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점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보고 이제 MD도 살 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로 시작해서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가 입점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YG 소속 아티스트가 여기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블랙핑크가 위버스 입점을 했어요. 근데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팬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위버스 가면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다고 하면 정말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버스의 MAU가 한 50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MAU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사람이
MAU라는 거는 활성화된
네,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인 거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더 많아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물건을 파니까 그렇죠. 수익화되는 게 더 커질 텐데요. 실제로 이 위버스 작년 매출액이 2,19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56억 원이에요. 사실 출범한 2019년에 이제 위버스가 나왔는데 출범한 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함과 동시에 한 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거죠, 벌써.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해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걸쳐서 이타카 아티스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입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의 MD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위버스의 가치는 뭐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 커지겠죠.
와, 진짜 월드클래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위버스의 글로벌 이용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그만큼 더 위버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많아질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이 위버스가 지금 이것만 들어서도 되게 놀라운데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브이라이브랑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위버스로 나오게 돼요. 이게 사실 그 역사 이루어진 역사는 이제 하이브가 브이라이브의 지부 그 사업 양수를 했고 그 대가로 이제 네이버가 위버스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되면서 좀 통합 위버스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이라이브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이돌 배우 등 그냥 유명한 유명인이라면 뭐 기획사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브이라이브가 MAU가 3천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요.
브이라이브가 아까 500만이었는데 6배 크기인 거죠.
더 크죠.
네. 그니까 이 브이라이브가 내년 상반기에 위버스와 통합이 되면은 기존에 그 브이라이브를 사용하던 그냥 아티스트들은 위버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버스 MAU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버스 들어와서 이 브이라이브를 들으면서 이 아티스트의 MD를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위버스 자체 성장 그리고 통합 위버스 론칭 이렇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가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의 비활동기에 발생하게 되는 매출 공백을 위버스에서 이제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위버스 아니더라도 하이브가 지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미니진 12호 SM에서 영입을 했던 네 미니진 12호가 기획하는 걸그룹의 데뷔도 준비 중이고요.
너무 기대돼요.
이분 좀 아신다면서요?
제가요? 그냥 좋아한다.
아니 SM 팬들 사이에서는
아 그럼요.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신메이커도 섭외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너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 하이브에 가셔서 이제 PT 하실 때 나와서 되게 맞아요.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SM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미디어 노출 안 하셨어가지고
약간 뭐 브랜딩 이런 걸 하시는 분인가요?
세계관을 짜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아티스트 컨셉을 아예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컨셉에 맞게 아티스트를 이제 디렉팅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소녀시대부터 해서 뭐 FX, 뭐 샤이니, 뭐 레드벨벳 등등등 다 그분의 손을 거쳐서 탄생을 한 아티스트죠.
기대되네요. 어떤 또 그룹을 내놓을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그룹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하이브 재팬을 통해서 이제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보이그룹도 지금 데뷔를 준비하고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2022년 하반기에 UMG랑 협업으로 같이 데뷔하는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이제 2023년에 데뷔를 시키는 미국에서 아이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이브가 저는 진짜 사업 정말 전략적인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지배구조를 좀 개편을 했는데요. 거점 지역 중심 경영을 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방시혁 의장이 이제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을 다 했었던 CEO였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의사회 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각 지역별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좀 글로벌 사업을 더 키우자.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되게 사업적으로 정말 탄탄하게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서 항상 이제 다트 들어와서 오늘은 또 무슨 공시가 나올까 항상 기다려지는 그런 회사예요. 미래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트에 무슨 공시가 나올지가 기대되는 회사다라는 게.
무슨 공시가 나올지 무서운 회사가 아니라.
있죠, 있죠.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취재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면 이건 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오늘 나를 야근을 하게 할까.
또 기쁜 마음으로
네,
야근을 해볼까.
네,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저희 잠깐 공지사항 듣고 와서 또 마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구독자 수랑 하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혹시 안 누르셨으면 지금 공지사항 듣는 동안에 꼭 눌러주세요. 광고 문의는 smarttalk@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빵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면 정기 후원이나 에피소드별로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듣똥나가 처음으로 책을 냈어요. 우리를 구할 작은 움직임 원에스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저희가 진행했던 원에스 프로젝트를 담은 책을 듣똥나 팀이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평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올라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댓글로 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꼭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도서를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벤트 소개는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서 구매 링크도 저희가 이 방송 더보기란에다가 네.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저희 막 초동 지금 막 100만 장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170만 막 동시 접속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네. 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호스트 이현 이지상 기자 그리고 게스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현지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엔터산업에서 제가 사실 최근에 제일 궁금했던 이슈를 여쭤볼게요.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 SM의 최대 주주이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SM은 지금도 사실 정말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막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회사고, 그 SM 자체가 이수만의 SM을 딴 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M 이꼴 이수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창업주의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왜 지분을 팔려고 하는 걸까? 왜일까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덕질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앨범을 실제로 구입했던 아티스트가 동방신기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정도로 SM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회사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수만 회장이 전량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업계에서도 알려진 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정말 몰랐었던 얘기인데 이제 스멀스멀 이런 썰로만 돌았던 거죠. 한 대. 근데 기사가 딱 나오면서 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랐던 게 이번에 에스파의 컨셉을 구상한 것도 이수만 회장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메타버스.
네. 그래서 되게 젊은 감각의 소유자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이제는 좀 쉬고 싶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업적인 이유보다는.
네. 이게 왜냐면 지금 나머지 이제 하이브랑 YG, JYP의 각각 그 프로듀서들 나이를 보면 이제 갓 50대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수만 회장은 올해 나이로 70세예요. 사실 70살까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노후를 이제 좀 즐기고 싶어서 좀 내려놓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는 있는데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놀라기도 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파도 에스파고 이번에 이제 레드벨벳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퀸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이제 이수만 회장이 직접 가서 슬기 네, 씨의 머리를 잘라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뭐 효연 씨 그 릴레이 그 뭐라고 했지 해시태그 이벤트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뉴스가 나오니까 더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지금 뭐 회사가 고전하고 있는 느낌도 아니고 본인도 너무 애정 뿜뿜하는 게 보이고
맞아요.
감도 아직 좋은 것 같고 근데 왜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엔터 산업 자체는 사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이런 체제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물려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냥 아예 정말 그냥 아예 좀 쉬고 싶은?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뭐 상속세 이런 것도 있겠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런 시도를 안 해보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아들이 자회사에 이제 입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젊기도 하고 그 아들이 20대 니까 뭐 여러 네, 가지 여러 상황상 가지 여의치 맞아요. 않았다.
뭐 그분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저도 막 이제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승계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었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발표가 났고 그러면 이 SM 이수만 프로듀서의 최대 주주 지분이 어디로 갈 건가가 또 엄청 궁금한 얘기잖아요. 누가 인수할 것인가. 막 팬들은 이제 가지 마세요라는 거와 함께 여기가 가야 된다. 누구한테 인수해야 된다.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듣기로는 네이버가 뭐 관심이 있었다 했다가 아니다. 뭐 이수만 회장이야 그건 안 된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하이브 얘기도 나오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뭐 카카오랑 물밑 작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CJ가 엄청 뭐 적극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관심이 있다 막 이런 소문이 팬분들 사이에서는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제일 확실하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왜 SM 지분을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게 앞에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정말 이수만 회장이 자기의 정말 애착이 강한 1세대 아티스트부터 키워온 회사잖아요. 네. 그만큼 애착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인수전, 그러니까 이 매각하는 이 인수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만큼 애착이 있는 회사니까 더 좋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매우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뭘 듣는 게 없고 저희도 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요. 이걸 너무 확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의 네. 의견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가 개연성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어디가 사갈지를 매번 달라져. 아, 카카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CJ가 뛰어든다고 하니까 CJ인가? CJ가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정말 생각하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왜 그 회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네. 식으로 이게 뭘 보고 얘를 자꾸 사려고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엔터 밑에 그 레이블이 4개가 있어요. 음악 레이블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더보이즈라는 그룹이 있는 크래커 엔터가 있고요.
네.
네, 플렉스엠, 플레이엠 엔터, 스타시 엔터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네.
네, 여기 최근 여기에다가 이제 기사에 따르면 유희열, 유재석이 있는 안테나까지도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좀 레이블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9월에 멜론과 카카오가 또 합병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이 음악, 엔터 산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본력을 내세워서 이 시장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엿보이죠. 근데 지금 7월까지 국내의 누적 음반 판매량을 보면은 하이브가 40%, SM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카카오가 이제 SM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45%의 MS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나면서 좀 엔터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위치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네이버랑 하이브랑 좀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우리도 뭔가 거기에 걸맞는 엔터사랑 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가 좀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CJ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CJ E&M 산하의 이제 음악 사업이 있기도 하고 그 밑에 뭐 AOMG, 아메바 컬처 등 뭐 이런 힙합 레이블 포함해 7개 정도의 음악 레이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 전문 채널인 Mnet을 통해서 막 음악 프로그램도 송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이브랑 이제 최근에 같이 설립한 빌리프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엔하이픈을 데뷔를 성공적으로 시켰어요. 엔하이픈 그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네. 아이랜드 네, 네 이제, 기억나요.
네, 데뷔한 그룹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로듀스 재팬을 통해서 JO1이라고 하는 또 자체 그룹을 또 만들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E&M 입장에서는 자체 아티스트 확보 니즈가 큰 상황에서 SM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SM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SM 산하에 있는 SMCNC, 키스트 같은 제작사 늘까지도 같이 확보를 하니까 음악 사업뿐 아니라 미디어 쪽에서도 뭔가 시너지가 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 회사가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 크다 보니 이제 카카오랑 CJ의 좀 양강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하이브랑 좀 뭐랄까 동맹 관계이기
네.
때문에 그게 좀 껄끄러웠을 수 있겠죠.
뭐, 네, 참 예민한 얘기긴 한데 이미 네이버가 하이브랑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고 사실 그 전에 그 전부터 SM이랑 네이버의 관계가 원래 더 돈독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네이버가 하이브랑 이제 약간 동맹 같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제 SM 입장에서도 우리랑 돈독한 줄 알았는데 하이브로 갔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카카오가 좀 더 공격적으로 아 그럼 이때다 해서 카카오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카카오로 되는 듯 싶더니 뭔가 이제 인수 금액에서 좀 문제가 좀 삐그덕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CJ가 아 우리도 생각이 있다 하면서 뛰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에 가져갈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기대하는 바로는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뭔가 의사결정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알기는 힘들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인수합병이 늘 항상 완전 발표가 딱 확정돼서 나올 때까지 공시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화부 기자들은 엄청 이제 취재의 압박을 받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겠네요. 아티스트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소속 아티스트도
그러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버블이랑 뭐 위버스 이런 팬덤 플랫폼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NC소프트에서 만든 유니버스 이야기 나왔을 때 연구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넘어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NC소프트가 또 그 사이에 소니뮤직이랑 손을 잡았던데 이건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은 또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세계 3대 음반 유통사로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셜 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국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뭔가 음반이나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좀 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니버스 입장에서는 이제 유니버스에 입점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뭔가 글로벌 음반 음원을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팬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금 높아지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버스에는 UMG 소속 아티스트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타카 아티스트도 뭐 들어와 있고 그런 것처럼 소니뮤직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 134개국에 진출해 있는 유니버스에 자기들의 이제 소속 아티스트를 입점을 시키게 된다면 거기에서 팬 베이스를 확대해가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해가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버스에는 지금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최근에 그 엠넷에서 진행하는 걸스 플래닛이라고 네. 한중일 이제 소녀들을 모아서 그룹 하는 그 투표를 유니버스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유니버스라는 곳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팬베이스를 확대해가는 아티스트들을 좀씩 영입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유니버스도 되게 그 UI가 좀 정신이 없었어서 그렇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해외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팬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없나요?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번에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던 이유도 해외는 막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 되게 쟁쟁한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네. 저스틴 비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저스틴 비버가 이제 자기 쇼핑,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외는 음반 음원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MD 같은 걸 수익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MD 같은 거를 이제 그게 사실 돈을 더 버는 거니까 이런 거를 수익할 수 있는 모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사실 MD 같은 거에서 아니면 음반 음원 외에 뭔가 다른 거에서 돈을 벌 만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공연 수익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음반 음원만으로도 뭐 음원만으로도 이미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이미 큰 시장이어서 더 그랬나 보네요.
네. 전 세계 1위의 시장이 미국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공연이랑 음원 수익만으로도 돈을 버니까 굳이 이런 걸 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특화된 점이 이제 팬 플랫폼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팬 플랫폼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보니 해외에 있는 가수들이 자기가 직접 고정비 넣어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랑 그냥 손잡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아이돌이랑 이런 엔터 사업계들을 구경했을 때 19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이 스타 하나만 나오면 대박 난다. 그리고 팬덤의 규모라는 게 저는 팬클럽 가입자 수, 그 막 장충 체육관에 풍선 몇 개, 약간 이런 시대에서 아 정말 많은 시대가 지나왔구나. 진짜 이제는 엔터업계들이 정말 정교화됐고,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사업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엔터업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는구나라는 큰 그림이 좀 그려져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이 K-엔터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산업에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잠깐 흥했다가 또 뭐 거품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엔터 산업 중에서 특히 K-엔터 산업은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K-음악 산업이 되게 빠르고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BTS만 보더라도 그 버터라는 곡이 13주째 빌보드 차트에 랭크인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블랙핑크나 NCT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이제는 아시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북미, 이런 좀 더 북미 유럽, 좀 더 서구권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글로벌 음악 시장이 약 25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국은 전 세계 6위를 기록했어요. 상당히 좀 규모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올해 7월까지 누적 음반 수출액이 1560억 원인데, 이게 이미 작년 연간 수치를 넘어서 작년 연간 수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이 YOY로 83%를 성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올해 상반기만에 거의 달성했다라는 거를 보면, 얼마나 특히 수출하는 거가 얼마나 한국 음반 음악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음악 시장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일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큰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시장은 진출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내에서 한국 아티스트들 영향력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고, SM도 2023년에 NCT 할리우드라고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로만,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 시장에 좀 자리를 잡으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퀄리티 높은 음원들이 많이 발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웬만한 음악에는 약간 만족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만큼 엔터사들도 단순히 듣기에만 좋은 음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눈으로 즐기고 막 피부로 더 느끼고 이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음원을 듣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엔터사들이 더 깐깐하게 음원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10대 때 막 덕질을 많이 하고 이제 현생을 살아서 조금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10대는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10대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아이돌, 연예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은 전혀 없고요. 정말 이제 앞에서 콘텐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가장 한국적인 게 이제 세계적인 게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문화산업이.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제 시작이고 더 충분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효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같은 테크 기업들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테크 기업들도 엔터까지 확장을 하려고 네. 하는 거겠죠.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로 좀 돈이 되기도 하고 이 시장이 계속 커갈 게 보이니까요.
야, 아무튼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니까 네. 그냥 맨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즐거워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네. 이제 산업으로 보는, 분석해보는 훈련을 또 한 시간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그랬는데, 이현지 연구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맡고 있는 시장의 가능성을 굉장히 밝게 보시고 또 진심으로 좋아하시면서 엔터업계를 담당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또 되게 들으면서 좋은 점이랄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동질감을 느낀달까요?
아, 진짜 네. 어떤... 어릴 때 그 꿈과 희망과 덕질을
일치시키는 분들을 정말 보고 있는 게 흐뭇하다.
고급화.
네. 실현시킨 분을 만나서 저는 되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면 모셔서 또 이야기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지상 기자님?
아,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다. 좀 더 저는 항상 이제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나의 덕질도 이렇게 한번 승화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맞아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듣똥라우스트 이현 이지상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똥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